매기 성경 강해. 방송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스로더 바이블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강해 설교를 보내드리고 있는 매기 성경 강해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목동질교회 김성근 목사님께서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매기 성경 강해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으로 모시겠는데 오늘 11장 33절 말씀부터 함께 나누겠는데 33, 34절 본문을 읽어드릴게요.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우음 속에나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니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여러분 여기에서 눈이 몸의 등불이라 이 표현은 눈이 빛을 발한다는 의미가 아니죠. 그래서 눈을 통하여 빛을 받아들인다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말을 바꾸어 보면 눈은 몸 밖에 있는 광원을 사람들이 감지할 수 있도록 만드는 그 기관이지 않겠어요? 그러므로 눈이 건강하면 온 몸 또한 그 혜택을 입게 되고 눈이 상해서 빛을 볼 수 없게 된다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악영향을 입게 된다. 뭐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영적으로 볼 때 마음의 눈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설명하고 있는 우리 주님의 설명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서 보면 성하면이라고 하는 이 헬라어 단어가 하플루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단순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는 진리와 선을 행해서 마음의 눈이 단순하게 모아져 있으면 아마도 그 영혼과 삶이 밝게 된다 하는 의미가 되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반면에 마음의 눈이 나쁘면, 즉 악의 시선에 초점이 맞추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영혼과 인격도 부패해지고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눈의 초점이 어디에 맞추어져 있느냐에 따라서 영혼과 인격의 생사가 달려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의 눈을 온전히 생명 되신 그리스도에게 모으도록 날마다 힘써야 할 것입니다. 35절로 가보실까요?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내 속에 있는 빛은 양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양심은 언제나 사람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응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데 이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입은 인간은 누구나 보편적으로 가지고 있는 내용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인류가 범죄한 이후로 양심은 무뎌지고 왜곡되었습니다. 성경의 그 대표적인 것으로 외식하고 거짓말하는 화인 맞은 양심이 있잖아요. 예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래서 악해지고 더러워진 양심, 하나님을 진실되게 섬기지 못하는 그러한 양심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실된 성도들의 양심은 선하고 착하고 청결한 양심으로 성경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여기에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선하고 청결한 양심, 뭐겠어요? 성령 안에 있는 양심을 의미한다고 보는 겁니다. 성도는 이 양심이 항상 육적이고 타락한 생각에 무뎌지고 어두워지지 아니하도록 늘상 경성해 나가는 것, 바로 그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자세요 의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11장 36절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36절입니다 내 온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광선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본질의 의미는 믿음의 신령한 눈을 뜨고 있는 자는 복음의 광채를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빛을 주위에까지 비추는 빛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11장 37절로 3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바리새인이 자기와 함께 점심 잡수시기를 청함으로 들어가 앉으셨더니 잡수시기 전에 손 씻지 아니하심을 이 바리새인이 보고 이상히 여기는지라 그랬어요. 마가복음 7장 2절에는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음식을 먹었다가 바리새인들과 부딪힌 일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님 자신이 손을 씻지 않고 식사의 임함으로 문제가 되었었는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서 씻다, 요 그 단어가 헬라어로 밥티조예요. 여러분 밥티조라고 하는 단어는 좀 들으셨을 거예요. 담그다, 적시다, 그런 의미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유대의 규례에 따라서 식사 전에 물 그릇에서 손을 담그는 것, 그래 씻는 것을 의미한다고요. 이 행위는 당시 하나의 예였고요. 관습이었습니다. 단순히 위생상의 문제뿐만 아니라 죄 많은 세상과 접촉함으로 인해서 생기는 불결을 제거하기 위한 정결케 하는 또한 영적인 의미도 그 안에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 제의적 식사 관습은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일반 유대인들도 아마 철저히 지켰던 규범으로 알려져 있어요. 따라서 이 유전을 무시한 예수님의 행위는 그러므로 그 당시 바리새인들에게 상당히 파격적으로 다가왔을 거라고요. 예수님의 이러한 행위는 유대인들의 그 유전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예수님도 의도가 있으셨잖아요. 저들의 형식적이고 외식적인 악습을 질책하기 위한 의도적 성격이 그 안에 더욱더 컸다고 하는 거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알지 못하고 그저 자기들의 주장만 계속했던 것이죠. 이런 부분 속에서 서로 부딪히고 이제 온전치 못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보게 되는 겁니다. 39절 봐보세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 바리새인들은 지금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나 너희 속인즉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여기 보이면 잔과 대접, 여기서 그 잔과 대접의 겉이라고, 이것은 율법의 내면적인 정신은 망각한 채 그저 사람들이 보이기 위해서 율법의 외형적인 모습에만 그저 엄격하고 그런 부분에만 그냥 철저한 이 바리새인들의 형식주의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본래 바리새인들은 부정한 것이나 부정한 사람들과 분리하려고 상당히 노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모세의 율법을 생활 전반에 적용하려고 했던 그런 나름대로 보면 상당히 좋은 의미가 있었던 거죠. 그러나 세월이 흐름에 따라서 이처럼 그들의 종교는 핵심을 잃어버리고 중심을 잃어버리고 말았단 말이죠. 이들의 삶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표리부동한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외형적 아름다움과 경건을 선하다고 하시지 않고 화 있다고 꾸짖으신 것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할 겁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면을 깊이 관찰하고 또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생활하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11장 40절을 보실까요? 어리석은 자들아, 밖을 만드신 이가 속도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묻고 계신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겉만 깨끗하게 포장을 하면 속의 추악함이 감춰질 수 있으라고 생각했던 그 당시 사람들에게 상당히 중요한 지적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겉만 치장하려고 했던 그러한 사람들의 생각에 그것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용납될 수 없는 아주 어리석은 짓이다, 이것을 가르쳐주는 거죠. 여러분 왜겠어요? 창조자의 눈에는 피조물들의 모든 것들이 적나라하게 드러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속은 더러우면서 겉만 깨끗이 하려고 하는 것은 사실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이죠. 41절로 가보세요. 오직 그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이 너희에게 깨끗하리라. 바리새인들은 그 마음의 탐욕과 악독이 가득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마음의 필연적인 결과로 부정한 재물을 그 사람들은 축제를 했단 말이죠. 아니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지들이 깨끗하다고 그러니까 보세요. 이렇게 볼 때 그들에게 요청되는 것은 탐욕과 악독을 버리고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심으로 부정한 재물을 모두 되돌려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의 자세 아니겠어요? 더 나아가서 구제라는 말에 적합하게 자신들이 정당하게 모은 것에 대해서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줌으로써 마음의 깨끗함을 스스로 확인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42절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야 할지니라. 바리새인들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십일조를 드렸다 하는 건데요. 정말로 이러한 십일조는 율법에서 지키도록 명령된 십일조 규례와 일치하는 것이었고요. 상당히 섬세한 것이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뭡니까? 형식은 일치할지라도 그 본질, 즉 공의의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온전치 못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전혀 없이 그 십일조를 그냥 드리니까 십일조의 정신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것 아니겠어요? 그들은 단지 의식을 지키기 위해서 가난한 이웃의 것을 수탈하고 부정을 저지르면서도 그저 십일조만 드리면 된다 이렇게 생각했던 거죠. 바로 이와 같은 점을 예수님께서는 책망을 하셨던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제사보다 순종을 낮게 여기시며 기름진 제물보다 공의를 행하시며 인자를 사랑하시며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을 더욱 귀하게 여기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 찬송 함께하고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매기 성경 강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11장 43절을 보실까요?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을 기뻐하는도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만 보더라도 그 당시 사실 바리새인들은 너무 이 거치장만 요란하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43절 같은 경우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지적하신 그 지적의 핵심이 안에 들어있는 거거든요. 근데 교만과 명예욕에 이 사람들이 꽉 차 있었다고요. 그래서 첫째로 바리새인들은 공식적인 예배 또 종교 교육 담당 기관인 회당에서 늘상 이 사람들은 그저 높은 자리에 앉는 것을 좋아했단 말이에요. 이와 같은 말씀이 이제 마태복음의 평행에서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이들이 잔치상에서도 상석에 앉는 것을 좋아했다 이렇게 마태는 기록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보면 높은 자리, 이것은 가장 높은 자리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 사실은 옳아요. 종교 지도자들로서 바리새인들이 회당의 상석에 앉는 것은 어찌 보면 자연스럽고 당연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비판받아야 하는 것은 그들의 맡은 바 종교적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것보다 특권적 우월의식이라든가 교만과 과시욕에만 몰두되어 가지고, 그러니까 이 일을 정확하게 이런 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하지 아니하고 뭐 무엇보다는 뭐에 아주 관심이 있다고, 이게 전혀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철저하게 꾸짖으시고 지금 온전케 인도하시기 위해서 교훈하고 계신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바리새인들은 세속적 명예욕으로, 그들은 시장에서 인정받는 것을 자신들의 특별한 존재성을 확인받는 것으로 여겼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들에게 먼저 인사하는 것은 단순한 문안 인사의 차원을 넘어서 존경의 표시였던 거죠. 그들은 종교 지도자로서 당연히 존경의 인사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들이 의례의 존경을 받아야 한다는 착각에서 깨어나 자신들의 내면과 행위가 진정으로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바른 것인지를 점검해 봐야 했던 것입니다. 44절 가보시죠. 화 있을진저 너희여, 너희는 평토장과 무덤 같아서 그 위를 밟는 사람이 알지 못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44절은 바리새인들의 본질적인 모습에 대한 지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은 평토장한 무덤과 같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억울한 부정을 범하게 만드는 악한 존재라 하는 뜻입니다. 왜냐하면요, 율법에 의하면 무덤에 닿으면 7일간 부정하게 되는데 평토장한 무덤 같다, 이것은 무덤이 잘 드러나지 않는 거예요. 여기가 무덤인지 저기가 무덤인지 잘 알지 못했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무덤을 쉽게 이렇게 닿게 돼가지고 부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이 44절에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부패하고 썩은 무덤이라는 사실을 은폐해서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부지 중에 죄를 범하게 하는 자들로서 지금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45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까지 모욕하심이니이다. 여기서부터는 비판의 대상이 바리새인에서 율법사로 바뀌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을 보면은 이와 같은 경우 두 그룹을 따로 언급하지 않고 함께 이렇게 뭐 싸잡아서 이제 비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율법사는 일명 서기관으로 불리우기도 했는데요. 유대교의 전문적인 율법 해석이라든가 율법 교사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본문은 예수님을 초청한 바리새인의 집에 율법사도 함께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 율법사는 바리새인들에 대한 예수님의 비판을 듣고 있던 중 마치 도둑이 재발절이다는 격으로 찔림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46절 봐보세요. 가라사대 화 있을진저 또 너희 율법사여, 지기 어려운 짐을 사람에게 지우고 너희는 한 손가락도 이 짐에 대지 않는도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지기 어려운 짐이란 율법 자체가 아니라 율법과 장로들의 유전에 대한 율법사들의 해석인 것을 말하는데, 이들은 사실상 자신들의 해석을 율법 자체보다 우월한 것으로까지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해석은 지나치게 세분화되어 있고 복잡하여서 일반 백성들이 일일이 암기하여 지키기란 이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었단 말이죠. 저들은 이런 부담을 백성들에게 강요하면서 진작 자기들은 지키지 않았다. 이게 문제인 거거든요. 그래서 47절로 49절 말씀이 나오는 건데, 화 있을진저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쌓는도다. 저희를 죽인 자도 너희 조상들이로다. 이와 같이 저희는 죽이고 너희는 쌓으니 너희가 너희 조상의 행한 일에 증인이 되어 옳게 여기는도다. 이러므로 하나님의 지혜가 일렀으되 내가 선지자와 사도들을 저희에게 보내리니 그 중에 더러는 죽이며 또 핍박하리라 하였느니라. 율법사들은 선지자들이 그들의 조상들로부터 또 조상으로부터 죽임을 당하여서 묻힌 무덤을 다시 쌓고 비석을 세워가지고요, 선지자들의 정신을 계승하는 것처럼 선전을 하기는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자신들의 악함을 은폐하기 위해서 위선에 지나지 않는 그런, 그러니까 상대를 이렇게 돋보이게 하고 그 가운데 묻혀서 자기들은 죄 가운데 지냈던 거죠. 이들은 죽은 선지자를 기념하면서 살아있는 선지자를 죽이는 모순된 자들이고, 앞으로 그들은 지금까지 하나님이 보내신 모든 선지자를 합한 것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즉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50절로 51절입니다. 창세 이후로 흘린 모든 선지자의 피를 이 세대가 담당하되 곧 아벨의 피로부터 제단과 성전 사이에 죽임을 당한 사가랴의 피까지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과연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 여러분, 아벨은 인류 시조의 아담의 아들이잖아요. 그 형 가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라고요. 예수님께서는 이런 아벨을 인류 최초의 순교당한 선지자로 지칭하고 계십니다. 사가랴는 또 어떻습니까? 요아스 시대에 활동한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요아스 왕의 명령에 의해서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백성들에게 돌로 쳐 죽임을 당한 선지자 스가랴를 가리킨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성경 분류법에 따르면 역대기가 가장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기 때문에 예수께서도 사가랴를 구약의 마지막 순교당한 선지자로 취급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아벨과 사가랴는 최초의 순교자이며 최후의 순교자가 되는 거죠. 그러므로 모두 순교당한 선지자를 대표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의 말씀은 이러한 무제한 피를 흘리게 하면서도 회개치 않는 유대인들을 비난함과 동시에 그들 앞에 서 있는 메시아를 완악하게도 죽이려고 작정한 그들의 음모를 지금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런 결과로 예루살렘은 AD 70년 로마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는 이 세대가 담당하리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52절입니다. 화 있을진저 너희 율법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매를 가졌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서로 못 들어가는 겁니다. 자기들은 죄 때문에 못 들어가고 다른 사람들은 자기들이 만들어 놓은 그 율법의 그물 때문에 걸려서 못 들어가는 겁니다. 11장 마지막 보시죠. 53절, 54절입니다. 거기서 나올 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맹렬히 달라붙어 여러 가지 일로 실문하고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을 잡고자 하여 목을 지키더라.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지금까지 행한 예수님의 비판에 대해서 아무런 반론을 제기하지 못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의 비판이 정당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공격할 허점을 찾기 위해서 정당하지 못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이 자신의 모습을 직시할 수 있는 자만이 진정한 성도의 반열에 설 수 있음을 한 번 더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누가복음 12장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모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Through the Bible 제공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차근차근 강해한 매기 목사님의 누가복음 강해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말씀에는 목동제일교회 김성근 목사님이었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편지나 엽서 또는 인터넷으로 청취 소감을 보내주시면 추첨을 통해 줄기세포 연구기업 RNL 바이오에서 온 가족을 위한 클래식 음반 My First Dream을 선물로 보내드립니다. 극동방송 지정우편 번호 121-707을 쓰시고 극동방송 매기 성경강의 담당자 앞으로 편지나 엽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홈페이지는 www.fabc.net로 들어오셔서 매기 성경 강해를 클릭하시고 청취 소감을 남겨주시면 됩니다. 방송된 내용을 테이프나 CD로 구해 듣기 원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320-0460 극동방송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매기 성경 강해 오늘 순서를 맺습니다.